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제부터 살펴본 17장은 이 북이스라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 멸망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에 대한 역사적 진술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당시 앗수르가 시행했던 제국의 이주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제국들이 이주 정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앗수르의 본토에 살던 사람들의 일부를 이 사마리아 땅, 그리고 유대 땅으로 옮기고, 반대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들의 일부를 이 앗수르 땅으로 옮겨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민족성을 말살시켜 반란의 여지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독특한 문화,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가치나 신념 같은 것들을 혼합적으로 사람들을 섞어내면서 반란의 여지를 줄이려고 했던 것이 이 이주정책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주를 해온,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해온 바벨론과 앗수르에 있는 본토 사람들 몇몇이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인 사료를 근거해서 당시에 풍토병이 아마 전염병처럼 퍼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처럼 장거리를 이동해서 거주지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여행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처음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면역체계가 당시에 땅에 있었던 전염병들을 이겨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 사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당시에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성경은 이 사건의 본질이 풍토병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진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앗수르 사람들도 동일한 것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가 그 땅에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앗수르 왕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앗수르 왕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앗수르로 잡아왔던 제사장 중에 일부, 그러니까 본문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와 같은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과 규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충분히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본문에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이름도 생소한, 음가를 내어서 발음하기도 생소한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열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고 살펴보아야 될 표현이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본문에 천착해서 보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것을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터부시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던 것이라고 먼저 결정짓고 본문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종교생활은 굉장히 광적이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상, 구약시대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이방신이었던 몰렉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몰렉을 섬겼던 그 제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몰렉 신상 앞에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러면 그 청동으로 만들어진 몰렉 그 신상에 불을 지펴서 그 뜨거워진 청동 안으로 사람을 집어넣는, 좀 끔찍하지만 사람을 집어넣는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일부만 고대 근동 사회의 제사를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광적이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시의 신들을 경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다곤신이나 뭐 다른 마르둑 같은 이방신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섬겨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와 같은 종교 생활에 더 익숙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광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열심이라는 기준만 놓고 본다면, 열정이라는 기준만 놓고 본다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뜨거운 예배, 그 광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외연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굉장히 광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열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의 문제, 바벨론 사람들이 행해왔던 종교생활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열심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정적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기는 하는데 그 방향이 틀렸다. 이것이 말씀에서 말하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과 믿음의 굉장히 중요하면서 간단한 진리와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은 확신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믿는지 그 확신의 정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강직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가 명확해야 그 믿음의 열정이 열정만큼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간단한 예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는데 보이시죠? 이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가 조금만 이렇게 톡하고 치면 무너져 버릴 아주 연약한 이제 다 부서진 의자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자에 대한 그 의자를 앉는 사람의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의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 의자는 절대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나를 잘 지탱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의자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과 상관없이 의자는 무너져 내리고 말 겁니다. 반대로 아주 안락한 소파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 왠지 이 소파는 조금만 이렇게 내가 앉아도 무너질 것 같고 뭔가 좀 부실해 보인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슬쩍 하고 걸친다고 하더라도 그 소파가 주는 안락함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다 아시겠죠? 믿음은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 대상이 바르게 설정이 되어야만 그 경외의 모든 과정이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열심이라는 기준만 놓고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충분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을 몰랐다는 것이죠.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부재가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의 잘못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설정해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수납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위해서 바르게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 살아가야 할지도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반복해서 두 가지의 명령형의 문장이 서술되어 있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 명령이고 두 번째는 부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만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만입니다. 여호와만 경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지 말아야 합니까?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만 경외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방인들의 종교생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35절에 나와있듯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새롭거나 우리의 관념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섬기면 안 된다. 10계명의 1계명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그냥 하나님은 잘 섬기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 이전에 이 계명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전제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더불어서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1계명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어려운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수납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처럼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10계명의 첫 번째라고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10계명은 너가 지금 신을 섬기고 있지 않으니까 신을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어떠한 신도 섬기고 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너가 신을 섬겨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누구든지 모두가 다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신이면 안 되고 나 하나님이어야 된다. 여호와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계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섬기려고 하는 그 신은 당신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미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고 무엇인가를 믿고 있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는데 그것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이 음가를 내어서 발음하기도 힘든 여러 신들의 이름이 있고 그 여러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들의 이름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토록 절치부심하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이름들을 한번 다 대입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안다 말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뭐 돈이나 명예나 성취나 인정 같은 것들이 거기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너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질문하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언제 먼저 주어졌었냐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먼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은 다른 여타 문명이 이루어진 땅하고는 조금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문명들은 큰 강을 중심에 두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모든 문명들은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는 큰 강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수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가나안 안에는 큰 강이 없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면 와드라는 곳을 통해서 없던 강이 생겨 수자원을 풍성하게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섬기던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렇게 바알, 아세라 이렇게 단독으로 불리지 않고 늘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한 세트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신이 그 경작함에 있어서 풍요와 다산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부의 개념을 두 신이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불러서 섬기곤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당도에서는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전지전능할 수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에 관해서는 바알이 전문가다. 사람을 낳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는 이 아세라가 더 전문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여러 영역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지시는 건 맞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것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냈는데 당시에 이 그 가나안의 비문 같은 것들이 나오면 아까 바알과 아세라를 한 문장 안에 넣어서 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장들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바알과 여호와, 여호와와 아세라.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지만 한 번도 하나님만을 섬겼던 적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지점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겼는지 하나님도 섬겼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만 섬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긴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르게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절대로 아주 강압적으로 너희가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너희가 섬기는 신은 너를 책임질 수 없으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결론은 오늘 말씀 40절에서 41절에 보시듯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듯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역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종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반전을 통해서 새로워졌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거절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거절당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거절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을 바르게 따르며 성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실패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참되게 반영하며 현실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하루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거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그 무게가 얼마나 가볍지 않고 진중해야 하며 무겁게 여겨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 따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따라가려고 했던 길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불어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돌아보고 하나님만 따르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